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푸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베푸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 소유단 말이 다른 말로 하면요, 내 보물이란 뜻입니다. 너희들은 내 보물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보물들 향해서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큰 위로를 얻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소리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고백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주 제기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다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족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냐? 또는 내가 환난당할 때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시느냐? 또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분명히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 오히려 귀찮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어렵기만 하는가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온 마음을 열어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을 키우시다 보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녀를 뒷바라지했고 옳은 길로 가도록 징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날 위해 해준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도대체 날 위해 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날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집의 자녀들처럼 저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죠. 이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천갈래로 찢어질 것입니다. 열 달을 배 아파서 낳고 낮과 밤이 뒤바뀌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뜬노루를 세우고 누워서 잠도 못자고 안아서 키우면서 그렇게 안아서 자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달려간 날들 그 날들을 세워보면 얼마나 많은지 행여 잘못된 길로 걸어갈까봐 살피고 또 살피고 키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부모님에게 도대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날 사랑하긴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했다면 왜 내 꼴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고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거운 짐 또는 부담 또는 아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담이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아픔이 되고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담이요 짐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2절에 그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묻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함께 그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다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귀환이 대략 언제냐면요. 주전 444년경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가 주전 432년어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라기서는 대략 언제 기록되었냐면 주전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한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말라기가 이 말라기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계략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걸출한 포로 2세대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포로 1차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주전 약 537년경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다는 핑계로 약 15년 정도를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 재건에 그냥 방치하고 해두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고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대략 516년에 주전 516년에 눈물과 헌신으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그때부터 약 한 58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2차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주전 444년 어간에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전해준 소식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많은 포로 2세대들이 그렇게 애써서 눈물로서 지은 그 성전이 훼손되고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때 한달음에 달려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수문 앞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할 당시까지는 무려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요,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했던 49,690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2세대 사람들은 성전만 재건하면, 성전만 다시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어렵게 그것을 다 끌어놓아서 성전 재건하는 데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성전만 완공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이 소망하는 힘있는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 기대감에 없던 힘도 되어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전을 완공해도 분명히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 자그마치 80여 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부담에 대한, 오늘 말라기 1장 1절의 그 부담에 대한 말씀이 430년쯤에 기록되었다면 대략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래도 기다리면 뭔가 되겠지, 이제 곧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무력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분명히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침묵하시던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해보니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이 있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으로 믿었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신앙생활이 극도로 형식화되어 지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역사를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타승해져든 그런 신앙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포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는 지역의 원리들, 즉 신앙 전수의 그 원리, 그 원리가 희석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희석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힘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방송실에 부탁해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7절 중간입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3장 7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3장 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이런 태도는 자신을 돌아볼 눈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그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외적인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해방 전에 바벨론 생활이 이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 바벨론 생활이 훨씬 행복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바벨론이 훨씬 더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고생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이 점점 자신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입술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족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가 내가 기대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역사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역사를 바라고 나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시고 다른 것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고 있느냐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권태스러움과 사성에 젖은 신앙생활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답이 이것이 답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역동적인 경험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어떻게 더 높아질까? 어떻게 더 대접받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낼까? 이러한 것에 모든 관심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이후에는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빠지는 신앙생활의 그 함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나님 인간들처럼 자주 태도를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에 사랑을 채우는 비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후반부부터요. 3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서와 야곱을 등장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다는 것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상기시켜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꺼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주 오해하기를 에서는 당연히 미워할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신 것이고 야곱은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야곱이 에서보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에서는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쉽게 판다는 것은 나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참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수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잘못은 성경에 보면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넘치는 욕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삼촌도 속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속임수의 연속이었으며 욕심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면 이 야곱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생애와 비교한다면 에서가 한 실수는 얼마든지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에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질 못할 그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아량을 베풀어서 그 못된 야곱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형이 이렇게 야곱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살 정도로 야곱은 비열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부도덕하고 비열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잘 이해가 가십니까? 본문 3절과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윤리적인 잣대로 접근하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뭔가 훌륭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었다. 그처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은혜다.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을 주시거나 만족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그저 사랑으로, 그저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사는 것, 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많고 더 죄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그 자체만으로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해주는 성경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산한 가정에 가면 꼭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한번 잘 찾아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침묵 속에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침묵하시지만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투정을 부리게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려면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뒷받침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의 앞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서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계속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어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일도 사랑하고 그 다음날 또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과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그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형통하지는 않지만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그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소리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것과 사랑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고
때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부도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메르스라는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고통과 질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질병이 있어야 깨닫는 것이 있고 때로는 이런 최악의 가뭄들이 있어야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내가 판단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결과,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물들, 하나님의 소유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더 많은 사랑과 감사, 찬양, 헌신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가 지금 아무 뭐 작은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